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만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소돔을 아시지요? 소돔이라는 말이 소돔에서 나온 만큼 소돔은 타락한 도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멸망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것이 어디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성서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소돔의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가지 유물군이 발견되는 유적지가 사해 북쪽 해변에서부터 요단강 남쪽이니까 오늘날 말하면 요단에 속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지역을 시딤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지역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강도 끼고 있고 아주 기름지고 비옥한 곳이기 때문에 옛부터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탐내던 그런 땅이었고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네 왕이 이곳을 탐을 내서 이까지 원정 와서 전쟁을 벌이기도 했던 그런 땅이 소돔입니다. 그런데 이 유목 생활을 하면서 이 좋은 땅까지 온 아브라함이 자기 목자들과 조카 목자들이 땅 문제로 다툰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좌하면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터인데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이렇게 모든 것을 이 조카에게 다 양보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흉년 중에 삼촌에게 더부살이 하면서 산 것만 해도 감사해서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을 하십시오 이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야말로 욕심이 생겨서 조카 롯이 먼저 선택한 그 땅이 바로 이 기름지고 비옥한 소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반에 보면은 소돔 땅이 창세기 13장에 처음 이렇게 소개되면서 사람의 악한 모습과 기독교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언급되는 지역이 바로 이 소돔이었습니다. 그 도시 전체가 너무나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그 소돔 사람들은 과부와 어린이 같은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은 고사하고 도리어 죄악이 그 극해 달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성 온 전체를 심판하도록 계획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계획을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됐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의인 5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겠다는 약속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내긴 했습니다만은 그마저도 불안한 마음으로 10명까지 낮추게 되었고 의인 10사람도 없을 만큼 타락한 곳이 그 지방이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유황과 그리고 불이 비같이 내려 멸망한 곳이고 또 그것을 탈출하던 이 롯의 가족이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주호에 나와 있듯이 오늘은 제가 설교 제목을 여기 소돔 사람들의 자선이라고 그랬는데 본래 이 소돔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들, 그 어려운 사람들 나그네를 환대하는 좋은 관습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동네의 나그네가 거지가 지나가면 참 친절하게도 이리 들어오라고.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어려우냐고 그러면서 자선을 베풀었답니다. 소위 말하면 배고픈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는 거죠. 그런데 구제를 하면 무슨 밥 한 그릇을 준다든지 무슨 옷을 하나 입으라고 한다든지 그래야 될 터인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놀랍게도 이 소돔 사람들은 구제를 할 때 아주 번쩍번쩍하는 금조각을 내어주면서 이걸 가져가라고 구제를 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이 자리에도 어려운 분들에게 뭘 줘본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무슨 금반지나 금조각이나 뭐 이런 거 줘본 적이 있으세요? 혹시 있을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소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배고픈 거지가 앞을 지나가기만 하더라도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금을 줬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까지 새겨가지고 금붙이를 주었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렇게 금덩이를 동량받은 사람들이 받을 때는 참 감지덕지했는데 모두가 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굶어 죽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소돔에는 참 이상한 법이 하나 있었는데 금덩이를 가지고 음식을 사려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팔지 마라 하는 그런 무서운 법이 있어서 자기가 금을 가지고 있어도 음식 하나 사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손에 꽉 움켜쥐고 결국은 굶어 죽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얼마 전에 그 금덩이를 줬던 사람이 와가지고 혀를 차면서 참 안 됐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이 새겨진 금덩이는 도로 가져갔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금을 줬잖아요. 그래서 생색을 냈는데 그 사람들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주었던 자기 이름이 새겨진 금붙이는 다시 찾아오게 되고 이게 이 소돔 사람들의 자선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전해들은 유대 사람들, 이 유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런 이 소돔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 소돔에 살던 사람들은 조카 롯이 가서 살고 그러다가 유황과 불에 이 멸망한 도시니까 조상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이 흉을 보면서 저 소돔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소돔 사람을 비웃던 예수님 당시의 그 유대인들은 뭔가 좀 소돔 사람과 달랐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무슨 이 얘기 내용만 다를 뿐이지 그들도 다 똑같다고 말만 하고 생색만 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수님 당대 때에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자기들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한 것들이 이루어져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물이다 혹은 제물이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뜻을 가진 이 신앙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좋은 전통이 악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잘못 사용되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장로들이 유전에는 부모에게 잘 봉양해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었는데 자식이 부모에게 할 의무를 부모에게 하지 아니하고 부모 대신 하나님께 했다고 하는 뜻에서 고르반 하고 이렇게 외치면은 그 자식은 더 이상 그 부모에게 어떤 해야 할 의무가 없어진다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런 유전을 이용해가지고 부모 공경에 대한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고르반 뭐 이런 것을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르반 하나님께 다 드렸다 이러면서 둘러대는 그러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어머니 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수고하시고 저를 키워주시고 정말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번에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아주 멋지고 좋은 옷을 한벌 맞춰드리고 그러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한 보조 후에 그렇게 할 텐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너무 기뻐서, 아 여보, 우리가 나이는 비록 들었지만은 그 자식 하나 키운 보람이 있지. 그래, 그건 누구 자식인데? 어, 그건 내가 낳았어. 뭐 이러면서 이제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한 일주일쯤 지나게 됐습니다. 그 아들이 또 오더니만은 아주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한다는 말이, 아버지 어머니, 제가 너무 감사해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오담보를 얼마 뒤에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요? 아 예, 왜 그러냐? 아 예,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뭘 받아야 될 일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어머니 아버지 옷 사드릴 그런 돈으로 조금 전에 하나님께 다 갖다 바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식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화낼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지요. 뭐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아이고, 그 뭐 하나님께 먼저 바쳤다고 하니까 잘했다 우리 아들. 그 하나님께 드린 거 그거 정말 진짜 그 잘한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안 받아도 돼. 나 받은 거나 다름없어. 그러면 이제 아들이 돌아가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아들 앞에서는 그 부모가 하나님께 바쳤다고 그러니까 잘했다고 말을 했지만은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떨떠름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떨떠름하죠. 걔 누가 낳았나? 당신 낳았지? 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주일 전과는 얘기가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못된 자식이, 제가 왜 지금 못된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고는 그 자식이 이 제사장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제사장님, 제가 한 열흘 전에 드린 거 있죠? 그거 도로 돌려주세요. 도로 저에게 돌려주세요. 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저 편한 말로 천불을 드렸으면은 900불은 도로 찾아오고 100불은 이제 거기에다가 무슨 수수료를 내는 것처럼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식은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고르반! 아, 그러면은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말로는 부모님에게 효도했고 또 하나님께도 드렸는데 900불은 도로 찾아다가 자기 주머니에다가 넣었으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나 부모에게 대해서나 여러분 얼마나 이게 거짓투성이고 형식적이고 이 사악한 그러한 모습입니까? 또 거기에다가 장단 맞추고 있는 유대 제사장들도 다 똑같은 겁니다. 뭐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둘러치면서 아무것도 실제로는 하지 않고 생색만 내는 이 거짓된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 예수님 당대 때에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종교를 가지고 오랫동안 뭔가를 한다는 사람들이 왜곡되기 시작하면은 남는 건 뭔 만났습니까? 말만 남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바가 없는 정말 가증스러운 그러한 모습이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고린도 전서 말씀을 보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처음 이 고린도에 갔을 때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정말 교회가 없는 곳에 어려운 그 고난 속에 전도하고 말씀을 전해서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이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이 맨 처음에는 바울을 천사같이 대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또 바울이 아시는 대로 또 거기만 계실 분이 아니고 다른 곳에 가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그래야 되니까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 유대 쪽에서 온 뭐 이런저런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 다음에 이제 고린도에 오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고린도에 와서 더 간이 보게 되니까 교회가 세워져 있거든요. 아, 여러분들 복음을 먼저 받으셨군요. 아, 그러면서 이 고린도에도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참 기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고 물었더니 아, 이전에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 그 바울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아, 좀 이상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아, 물론 나도 그 사람이 열심히 있다는 거 압니다. 그분이 그저 사막까지 다니면서 많이 전한 건 나도 인정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좀 이상하게 느끼고 아, 그러면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 그 바울이라는 사람 훌륭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잘 모르셔서 그러시나 본데 문제가 좀 있지요. 그러면서 헐뜯는 겁니다. 아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 그 사람 과거의 전과자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아, 무슨 전과자요? 주 앞에 아주 형편없는 전과자지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전에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핍박을 하고 다녔는지,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어떻게 그 역할을 했는지, 다마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기는 했지만 그 사람이 저지른 죄는 너무너무도 많고, 그러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같이 훌륭하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주변에 많으신데 그 바울 그 사람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혼자 다니면서 사방에서 설쳐대는지, 그 사람이 언제 예수님 눈으로 봤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배운 적이 있나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잡은 그런 적이 있나요? 사람과 열심히 있지만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 사람보다 훨씬 훌륭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뭐 예수님과 3년 다니면서 함께 먹고 산 그러한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주변에 살아 계시는데 그 사람 좀 지나친 데가 있지요. 이러면서 자꾸 바울을 헐뜯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같은 영적 지도자라고 하면서 바울의 그 열심히 충성한 그것이 배가 아프고 그래서 시기하고 헐뜯는 그거, 그러는 거, 우리가 뭐 그거는 좀 이해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걸음도 나아가서 그 바울이 전해준 그 말씀도 그거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바울이 전한 그 복음까지도 문제가 많은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여러분들 상당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불안감을 느끼게 할 만큼 시끄럽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 고린도 지역에 나타나게 됐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 넘어간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색안경을 끼게 된단 말이죠. 아, 그 바울이 말이야, 그런 사람이었어?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처음 만나서 몰라서 그랬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쏘간 것 같은데 정말 그런 것 같아. 아, 그때 우리한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좀 심하지 않았나고 아주 강하게 자기 주장하고, 아, 그래서 바울이 그랬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도 바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린도 지역은 헬라의 큰 도시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여러분 이 지역도 굉장히 부패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에 가보면 산꼭대기가 높은 곳에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 소위 이 성창이 있었거든요. 성창이, 거룩한 창녀들이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창녀들이 1,00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종교적 행위를 빙자해서 남정녀들이 오면은 부끄러운 그런 짓을 행하는 그걸 자신들이 함께 신을 섬기는 거라고 하면서 음탕하게 짝이 없고 그런 문화가 꽉 찬 데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철학자들도 배출했던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철학의 도시 이 아테네와 더불어 자부하면서 마주 앉으면 말도를 아주 다 잘하는 거죠. 뭐 철학의 논리 이런 걸 다 동원해 갖고 변론도 잘하고 논쟁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아, 이제 바울에 대해서 생화경까지 끼고 보니까 바울을 헐뜯고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막 그러다 보니 파가 갈라져서 싸우고, 어떤 사람은 난 바울파다, 그러니까 난 바울이 어떤지는 몰라도 아볼로가 더 좋다, 난 아볼로파다, 아, 뭐니 뭐니 해도 열두 제자 중에 최고인 베드로가 좋지, 난 개바파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막 화를 내면서 난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파가 나누어져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다 나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누구 파라고 하는 것도 없어야 되는데 이런 파 저런 파 하면서 막 소란하게 되니까, 아, 그 소식이 다른 도시에 가서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다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사도님, 사도님이 이전에 복음 전한 지금 저희 고린도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뭐 우리 사도님에 대해서 헐뜯는 사람 그 누구누구 아시지요? 그 사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막 이러면서 이 그런 소리가 바울의 귀에까지 다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 역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마음 아프니 바울은 사람을 보내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복음 내가 전한 그 복음이 진리니까 이 진리에서 흔들지 마세요. 거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말씀을 붙드세요. 막 그렇게 막 권유를 해도 안 듣고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고 그래도 안 듣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지역에. 그런 과정에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거든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이 4장인데 여기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보아 알아보겠으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의 뒤에서 뭐라 뭐라고 막 헐뜯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말을 늘어놓고 있는 데 대해서 내가 가면 고린도에 내가 당신들 만나러 가면 그 교만한 사람들의 말 그 사람들의 그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어떤 논리를 동원했는지 어떤 철학적으로 변론했는지 그런 말에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나는 관심이 없다. 내가 정말 그들 만나가지고 한번 따져보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이 말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능력 있는 사람인지 내가 그거 한번 알아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20절 말씀을 하게 되지요. 20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능력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돔 사람들이 금조각을 준들 그것을 받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 실질적인 능력을 얻었습니까? 소돔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실질적인 그들에게 능력은 뭡니까? 배고픈 거지가 배가 불러야 되고 따뜻한 옷을 입고 다시 살게 되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것이 능력인데 그들에게 금붙이를 준들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이웃에게 구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갖다 바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르반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 능력만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을 많이 하고 뭐 여러 번 한다고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제일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캥기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거든요. 말 많이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보다도 여러분 앞에 지금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수 있으면 말하지 말아야지 입담으로 해야지 설교를 하더라도 좀 짧게 해야지 설교도 짧게 하면 좋지요 하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요 예, 설교를 하다 보니까 가끔 설교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어보면은 그 얘기가 스타일에 대한 그 얘기가 대부분이죠. 표준 말을 쓰라, 뭐 버벅거리지 말라. 오늘도 제가 조금 전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조금 버벅거린 것이 있는데 뭐 버벅거리지 말라에서부터 또 한 말 또 하지 말라. 뭐 틀린 지적 아니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우리들이 바라는 생각이고 표면적이고 설교에 대한 스타일일 뿐인데 여러분 우선 제 스타일이 그렇고 고향이 서울이 아닌데 어쩌겠어요? 사투리도 나올 수가 있죠. 여러분 설교에 대한 그런 우리들의 생각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설교는 오늘 주시는 복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라고 하면 이런저런 전하는 테크닉보다도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인데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면은 내가 그 말씀을 받고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아멘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렇게 인정했으면 지금 설교 말씀 들은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그걸 그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짜 물어보려면 누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설교자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저 오늘 어땠어요? 이렇게 말이죠. 야 이놈아 그건 내 얘기도 아닌 걸 가지고서 네가 그걸 내 얘기라고 하면서 그 위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그 자리에 서서 꼭 말하라고 한 거 그건 또 왜 말하지 않아? 아, 예, 그거는 너무 실질적인 그러한 얘기고 잘못하면은 교인 중에 상처받을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해야지.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말 못하는 거 사실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많이 받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설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한 게 뭐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고 말씀 전달하는 거, 그거 뭐 조금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다 알아듣고 그러는데 오히려 설교자들이 이 마음이 불편한 것은 넌 그렇게 살고 있냐? 주변에서 되묻는 그것이 제일 괴로운 겁니다. 설교하는 사람, 너 그렇게 살고 있어? 그래서 이 설교가 어렵고 불편한 것이거든요. 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게 뭡니까? 강단에 서서 말만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고 나오는 거는 마음의 상처만 받고 설교하는 뭐 그거 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인데 능력으로 살지 못하면서 말만 하면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슨 연설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어떤 주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 언제 어디든지 할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주변에서조차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 설교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선배가 되는 어느 목사님의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장가를 가서요. 옛날 얘기죠. 그런데 이 사모님을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사모님 좋아하는 거야 뭐 잘못된 거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어머니께서 일찍 홀로 되셔서 아들 하나만 보고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에게는 아들 목사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결혼을 해서 이 며느리가 딱 들어오고 나니까 그 어머니 자리에 그 젊은 여인이 들어와서 딱 하니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고부터 이 어머니는 이제 정말 뒷방 늙은이처럼 참 처량한 신세가 되신 겁니다. 물론 목사님은 어머니한테 잘 알고 노력을 했지만은 의견이 이제 언제나 잘 맞는 것은 아니고 어머니와 이 아내 사이에서 이 목사님이 결정해야 되는 어떤 이 샌드위치와 같은 그런 신세가 됐을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게 아내 쪽으로 기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가 너무 섭섭하게 되니까 저 내 아들 저거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리고 명색이 목사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결혼하고 난 그다음부터 이 애미 가슴을 그렇게 아프게 하나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내 너희들하고 같이 살고 있지 쉽지 않다. 그리고는 저 시골로 멀리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얼마 후에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저한테 참 눈시울이 벌개지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목사, 나는 어머니 주일 되는 게 참 두렵다. 어머니 주일이 되면 그 많은 성도들 앞에서 부모에게 효도합시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난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 어머니 주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결국 그 어머니 되는 분은 목사님 댁으로 돌아오시질 않고 그 시골에서 그대로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목사님은 평생을 어머니 주일만 되면 설교를 하지 못하겠다고 괴로워했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그대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괴로운 거예요.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출발하게 되면서 드리고 싶은 이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동안의 이야기, 말 이거 참 많이 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떤 목적, 어떤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가야 좋으냐 하면은 이런 기도와 더불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대단히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조그만 나의 일상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제는 정말 실천하고 구체적인 열매를 맺고 내가 이제 앞으로 그렇게 그렇게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행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은 다물고 이제는 몸을 움직여 실천한 그러한 삶으로 앞으로 우리가 더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내 지식을 자랑하던 말, 여러분 내 지식 자랑하는 거 이제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닫읍시다. 그리고 내 주장이나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던 그 쓸데없는 그 변론도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덕이 되는 말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했던 그런 것들 뭐 가족 간에 직장에서 뭐 어디서든지 그런 거는 다 이제 멈춰야 돼요. 이런 거는 다 몸속으로 한 다음에 하나님 이제는 제가 뭘 할까요? 하나님 뭘 하면 좋겠습니까? 야 너 알고 있잖아 이미.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러고는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에 옮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능력 능력 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바로 그 권능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능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듀나미스 헬라어 단어인데 듀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게 한 그런 단어 아닙니까? 폭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을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바위를 깰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다이너마이트는 말이 없어도 바위를 깨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과 권능이 어디에서 오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권능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아무리 말을 달변가처럼 잘한다고 하더라도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능력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매 순간 매 시간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제가 말보다는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보다는 더 많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만 해야 되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제 삶 속에서 열매 맺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모여 앉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전에부터 계속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나 하루 종일 토론하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 토론 멈추고 뭐 해야 합니까? 당장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회 맹점이 그거예요. 앞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당장 뛰쳐나가서 불을 끄고 소방서에 연락을 하고 그래야 될 터인데 앞집에 불이 났습니다. 우리 공동회의로 모이겠습니다. 아 지금 당장 뛰어나가야 되는데 공동회의로 모인다고 그러면 모여가지고 뭐 하려고요? 예, 모여가지고 우선 성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출석 확인하고 그래서 성원이 되면은 우리가 불을 끌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고 그래서 만약 불고기로 결정이 나면 누가 불을 끌 위원으로 선정이 될 것인지 그래서 누가 소방소에 연락을 할 것인지 선출을 해야 되는데 아 그러려면은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이걸 공정하게 하려고 하면은 투표위원도 선정해야 되고 개표위원도 선정해야 되고 이런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앞집에는 불이 다 붙어가지고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거든요. 어느 책에 보니까 그렇게 이 장로교회에서 회의하는 것을 꼬집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뭐 회의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막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보다 이 기도가 넘쳐나는 교회, 기도하다가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교회,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런 책을 읽었어요. 미국의 어느 교회에 비가 막 줄줄 새고 예배당이 다 허물어지기 직전인데 날마다 모여 앉아가지고 예배당을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토론하고 회의하고 계속을 해도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었어요. 하도 답답해서 목사님이 왜 우리는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할까? 그래서 이걸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가 오면은 여기저기가 다 새고 낡아서 그런 건데 우리들이 이렇게 토론만 하지 말고 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설교를 하셨대요. 그래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하신 그 순간에 누가 이 목사님네 집 사택의 문을 두드려서 나가보니까 한두 살 된 꼬마아이가 왔더래. 야, 네가 어떤 일이냐? 그래 보니까 뭐 뒤에다가 뭐 이렇게 쭉쭉 끌고 왔더래요. 그래서 집에 여러분 아이가 끌고 온 게 뭐냐고 하면 그 외건, 장난감 그 외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벽돌 몇 장을 실어가지고 줄로 매서 끌고 왔더라는 겁니다. 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녀석이 지난주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예배당 지어야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보태서 쓰시라고 이 벽돌 몇 개 주워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특하잖아요. 그 아이는 실천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 주일날 이 목사님이 그 애가 가져온 벽돌을 강대 위에다가 올려놨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시청각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벽돌이 뭐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 가운데 누구네 집 아들이 지난주 중에 예배당 지으라고 이 벽돌을 가져왔다고. 그때서야 이 성도들이 회개를 했답니다. 우리가 여태껏 말만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빚어있는 예배당을 다 걸어버리고 새로운 예배당을 지었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보다 실천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겁니까? 여러분 내가 못한다고 다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교회 일은. 그래서 교회에서도 물론이지만은 가정에서도 여러분 아이들 자녀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부부간에도 조금 더 위해서 기도해주고 조금 더 내가 몸을 움직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름답고 천국 같은 그런 가정과 교회를 이루도록 노력을 하고 여러분 바깥이나 이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열심히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사장님이 주급 500불밖에 안 줘요. 그래도 여러분 2000불짜리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에 대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뭐 내가 먼저 커피 한 잔이라도 사서 좀 대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면 처음에 나를 우습게 보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이면은 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도록 해야 할 겁니다. 능력은 성령님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는 곳곳마다 이스러졌던 것들이 회복되고 구부러졌던 것들이 펴지게 되고 슬프고 우울한 데가 기쁨이 넘쳐나고 뭔가 달라졌어. 이런 이전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내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똑같이 산다면은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에게 열매 맺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은 성령님을 통해서 얻는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말보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게 해주시고 그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이웃친지 간의 그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디에 두시든지 그런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나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우리가 관계하는 회사도 변하고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달라져 우리 교회도 새로워지고 부흥하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옵고 아프던 사람 낫게 하여 주시고 해결 불가능한 문제에 끌어안고 있던 게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어려웠던 문제들 다 풀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일터에 만복을 내려주시고 소득이 늘어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예배드리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좋은 그러한 길로 주님 인도해 주시며 교회와 평안한 가운데 부흥하며 열매 가득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정이 줄타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며 한결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과부의 엽전 드리는 것처럼 정성다해 봉헌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꾼 남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그게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끝으로 나를 위로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그 능력이 말보다는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한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